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는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으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미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불필요하게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자국 동부에서 발생한 미사일 폭발 관련 조사에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관련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며 이는 항상 법적 지원의 틀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국제법에 근거해야만 미사일 추락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폴란드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의 사고 현장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조사 활동을 보고 싶어하면 보여줄 수 있지만 조사 참여나 문서, 정보에 접근하려면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분명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조사는 폴란드와 미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두다 대통령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수십 시간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은 어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방향을 파악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 선박들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자주 침입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동등한 기준으로 이뤄지는 한 솔직한 교류를 지지하며 중국은 캐나다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를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나눈 짧은 대화였고 매우 정상적이라면서 시 주석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 도시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어제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리스콧 공화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경찰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FBI 수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수십 개의 비밀 경찰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18일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 정상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북 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8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해 정상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대형 도발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는 음속의 22배인 마하 22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이 같은 재원으로 미루어 이번 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오전 11시 23분께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약 200km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비행시간은 68분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했는데 보름 만에 다시 같은 기종을 고각으로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핵미사일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고도가 6100km까지 상승했다면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15000km 정도로 추산된다며 1단 엔진 노즐이 4개짜리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가 나오려면은 추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니까 1단에서는 노즐 4개짜리 클러스터링된 엔진을 사용을 하고 2단도 역시 노즐 하나나 됐건 2개가 됐건 상당히 강력하고 오래 연소되는 그런 엔진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 박사는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CBM이 2단 분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졌고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이 2020년 10월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과 같은 성능을 보여준 건 처음입니다. 다만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화성 17형 완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ICBM이 어느 정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추가 핵실험 또는 오늘 이제 화성 17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정상각도로 재발사를 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찾아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미한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하며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ICBM을 발사해 영내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해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폴 럭해머라 미한연합사령관과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열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ICBM을 재발사한 것은 미한일 공조 강화에 반발하는 동시에 과거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들이 공언한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최근 미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해 17일 발표한 담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은 담화 발표 1시간 40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확장 억제라는 거는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든지 다양한 전력들을 한반도에 전개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얘기는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거나 일본에 전개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북한은 지난 3일까지 화성 17형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대체로 실패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길이 22m에서 24m로 추정되는 화성 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ICBM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돼 목표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면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 1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면서도 화성 17형 완성을 위한 기술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B-1B가 일본 기지에 전개돼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한 것은 역시 확장 억제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군사 기술적, 특히 ICBM의 기술력을 높이고 또 검증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술력도 높이고 정치적 효과도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북한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ICBM 도발에 나선 것은 중국이 북한을 두둔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거론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두둔하고 현재 고조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도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취지로 말한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북한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시주석이 입다물고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 북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 그 한 발 더 나가서 그린라이트를 준 거죠. 바로 ICBM을 쏴버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당연히 북한의 책임이긴 한데 이런 환경에 사실상 그런 판을 깔아준 건 중국이죠.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를 포함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5차례 쏘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필승 사격장에서 북한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 유도 폭탄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F-35A를 동원한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첨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A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해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공군의 F-35A 넉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넉대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과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을 통해 북한의 ICBM 등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지속할 경우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이 지역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미국은 세계 모든 곳, 특히 동북아 지역 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commitment remains stro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발사를 멈출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이후 8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회 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IAEA의 북한 핵검증 관련 보고서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관련된 핵심 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와 북한이 핵실험장의 갱도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한 이러한 발전은 심각하고 점증하는 국제적 우려의 원인이라면서 금세기에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뿐이며 새로운 핵실험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비난받아 마땅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기술된 북한의 활동들은 지난 9월 9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사용에 관한 핵무력 정책을 채택한 것과 이 법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선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 등 걱정스러운 진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국내법도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상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북한은 올해 들어 6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 중 7차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관련됐다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크고 단합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관련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핵 확산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진전을 감시하기 위한 사무총장과 IAEA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IAEA의 재개 준비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취한 불법적인 행동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와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이행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또는 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6일부터 3일간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이후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일 연합훈련인 킨소드에 참가해 신속 급유 훈련을 했다고 주일 미군이 밝혔습니다. B-1B 랜서는 이달 초에도 일본 자유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미군은 미공군 제37 원정폭격대 소속 B-1B 랜서 두 대가 미일 연합훈련인 킨소드 23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17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B-1B 랜서가 이번 훈련 중 신속하게 재급유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연습하는 핫빛 급유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핫빛 급유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린 뒤 엔진을 끄지 않고 재급유하는 것으로 군용기가 지상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 신속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B-1B 폭격기들은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온 총 370대가 넘는 항공기 중 일부로 동맹국과 상호 운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자위대 동료들, 영내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계속 향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1B 랜서는 이례적으로 최근 2주 사이 일본 자위대와 두 차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주일미군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B-1B 랜서 폭격기와 F-16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수행하며 양국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1B는 같은 날 한반도에도 전개해 미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도 참가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B-1B 랜서를 한국에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항상 동맹 파트너와 함께 계속 협력하고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제37 원정폭격비행대대 소속 B-1B 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돼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지원하는 핫핏 급유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장입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여전히 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 달 가까이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찰기는 이번 주에만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함지학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7일자 위성사진에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B-1B 랜서 두 대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야외 계류장 두 곳에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격기 동체가 계류장 바닥에 놓인 다른 물체와 겹치면서 전체적인 B-1B 외형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B-1B 특유의 긴 앞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곳은 지난 6월과 10월 B-1B가 출격 대기하던 지점인 만큼 해당 기체는 모두 B-1B 랜서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B-1B 랜서 각각 두 대를 괌에 전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B-1B 랜서 두 대는 한반도 시각 5일 한국과 미군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여했으며 이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도 공동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또 미 태평양 공군은 16일 B-1B 랜서 두 대가 핫핏 급유 훈련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핫핏 급유란 엔진을 끄지 않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B-1B 랜서 두 대는 이 훈련을 위해 미사와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견된 두 대가 전날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훈련에 참가한 기체와 같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은 기체라면 일본에서 훈련을 끝낸 B-1B 랜서가 다시 괌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체가 아니라면 최초 괌에 배치된 B-1B 랜서 4대 중 2대가 여전히 괌에서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7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B-1B 랜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달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 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가 연일 동선을 노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오셔너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인 RC-135B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 15일과 17일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15일엔 한국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선회 비행했으며 17일엔 경기도 수원 상공에서 한국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남겼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로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한반도 일대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7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 핵 대량살상 무기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에게 핵 태세 보고서 등 전략문서 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범죄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료가 전략 문서 내용을 한국에 직접 설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7일 리처드 존슨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최근 공개된 핵태세 보고서 NPR과 미사일 방어태세 검토 보고서 MDR에 대해 설명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NPR과 MDR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안보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핵과 미사일 전략, 정책, 태세, 병력을 설명하는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올해 NPR과 MDR에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견해를 고려해 영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NPR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양자 간, 다자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미국이 한국에 계속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다른 첨단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번 서울 방문이 영내 연합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해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영내 적국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20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와 미한 안보 협의회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존슨 부차관보가 지난 7월에도 한국 국방부를 찾아 NPR, MDR 공개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빈도와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에 따른 자원 고갈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사이버 범죄 자금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백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북한의 이번 담화는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re talking about a proportionate response, what they may be referring to is something like that.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백톨 교수는 17일 VOA에 북한이 정비례적 대응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최근 북방 한계선 이남에 대한 북한 도발이나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 등의 국지적 도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거론한 정비례적 대응은 실존하는 폭력적인 도발로 본다며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것과 같은 도발적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8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이번 담화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더욱 빈번하고 심화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확장 억제 및 전략 대화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 전략 자산 빈도와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한 북한의 첫 권위적이고 명명된 대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미사일 전투훈련, 폭격, 북방 한계선 근처의 해상활동을 기본으로 더 잦은 군사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크로닌 석자는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최선희 담화를 단순한 협박성 메시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If you look at the whole spectrum of modernized weapons he's created both at nuclear weapons, a whole range of missiles, submarine launched missiles and so on.
김정은이 개발한 핵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현대화된 무기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 억제 적응 노력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 속에 오만해진 김정은의 오산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는 새로운 군사 장난감들을 보유하고 이것들을 정치적 강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커져가는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선이 담아는 핵실험 등 도발 구실을 찾는 북한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 등 굳건한 동맹관계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명백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nterestingly, they've had exactly the opposite impact. Their provocations, their troublemaking.
북한의 도발과 문제성 행동은 미한 간 연합훈련 횟수를 증가시키고 강해지게 했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반대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한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 종말을 불러온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비용이 자원 고갈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겠지만 패착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극복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퀸스 연구소의 제임스 박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경제적 도전은 북한의 계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북한은 언제나 경제 문제가 군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되는 엄격한 고립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 긴밀한 동맹을 형성하는 등 경제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는 겁니다. 백톨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양국 간 모종의 거래는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할 경제적 여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매니 연구원은 북한이 부족한 자금을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You ask where did they get the components and the parts to do these sophisticated tests? They're all
북한이 탈취한 1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정교한 방식의 무기 발사와 순항 미사일, 전술핵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의 부품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닝 연구원은 이제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3월 6억 2천만 달러 등 지금까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해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불법 수익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을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협력국 정부들과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암호화폐 6억 2천만 달러 상당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각국 정부, 금융기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민간 활동가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심포지엄에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한국외교부와 경찰청,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구기관,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등을 대표해 12개국 이상에서 수백 명이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암호화폐 악성코드 유형,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 수법,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 등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범죄 활동을 도우며 국제 평화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외교적 결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적성국들이 각종 정보기술과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활동을 결합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7일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국들로부터 점점 더 복잡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은 모두 미국을 전략적 적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적성국들은 비전통적이고 전통적인 정보 스파이 기술과 약탈적인 경제적 문화적 활동 그리고 사이버와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을 결합해 미국의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에 불법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고 민감한 정보와 기술 산업 기밀을 훔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적대국과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는 계속해서 더 커지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더 많은 해로운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와 경화를 강탈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마요르카스 장관은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주간 서밋 연설에서도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를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 서면 보고서에서 미 당국이 화학무기 관련 위협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 밖의 표적 공격에 화학물질을 사용한 건 미국 본토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유사한 시도를 감시하고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각성이 다양한 수준의 화학 사건은 여전히 흔하고 지속적인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추세는 국내 위협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서면 보고서에서 사이버 범죄자들과 국가들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우리의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자산을 훔치며 우리를 괄치하고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수능시험 당일 소음을 줄이기 위해 훈련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수능 응시생들에게 행운을 빈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 8군은 1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날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수능 시험을 이유로 부대 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8군은 한국 전역의 고등학생들이 오늘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다면서 미 8군은 매년 이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루 동안 작전 훈련을 멈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올린 그림 자료를 통해 이날은 조용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수능 당일 훈련 중단, 행진 중 구령 금지 등 소음 최소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수능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쉿, 조용한 날이라며 한국 학생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속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귓속말로 여러분들 시험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약 45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 두 건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두 척씩 짝을 이루어 바지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장면이 또다시 찍혔는데 올해 이 해역에서 이루어진 불법 환적은 VOA가 파악한 것만 30건에 육박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17일자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선박 여러 척이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는 길이가 각각 100m인 선박 두 척이 작은 선박 한 척을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습니다. 또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엔 길이가 각각 90m인 선박 두 척이 마찬가지로 작은 선박을 가운데에 두고 접선 중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 있는 한 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형 선박 사이에 크레인용 바지선 두 척이 각각 자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에선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7건의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두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9건으로 늘어납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실종된 한국 전쟁 국군 포로 두 명의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유엔이 국군 포로에 대한 질의서를 북한에 보낸 것은 처음이라며 반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국군 포로 두 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북한 정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6.25 국군 포로 가족회 등은 17일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에 아우와 발대 의장이 북한에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단체들의 서한을 통해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북한에서 실종된 국군포로 황금만 씨와 한만택 씨의 생사 확인 등 강제 실종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이 그룹에 제출했었습니다. 단체들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지난 9월 열린 제128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개인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면서 이 사건을 북한 정부에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대 의장은 확인했습니다. 유엔에 제출된 진정서와 단체들에 따르면 1926년생인 황금만 씨는 한국전쟁 때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귀환하지 못한 채 함경북도 온성에서 살았습니다. 이후 1976년 보위부의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혐의를 부인하다 수송교화소로도 알려진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2년생인 한만택 씨는 함경북도 무산 광산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2004년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북송됐습니다. 한 씨는 이후 다시 탈북을 시도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18호 북창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의 한국 내 가족은 특히 한 씨가 중국에서 체포될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 끝에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7일 BOA에 한 씨는 1912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유해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실종 상태가 계속 중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특히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국군포로와 관련한 질의서를 북한 당국에 보낸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질의서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국군포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그 WGEID에서도 그 개별 사건을 대해서도 이제 그 강제실종을 다룰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이 좀 넓어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공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가의 책무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단순히 이제 WGI 이거 선언을, 이걸 이제 선언 보내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물고 늘어져야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 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국군 포로가 실종됐고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귀하지 못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심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해 국군 포로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억류하고 있는 것은 제네바 협약과 로마 협약 위반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법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엔총회는 특히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포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명시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채택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 3명을 최초로 초청하는 등 이 사안에 과거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올해 94살의 유영복 씨는 VOA에 늦게나마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만행에 대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 사과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도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주전된 지가 여러 해 72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솔직히 말해서 그때 휴전협정에는 우리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어요. 그 연합정부에서 미국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문제를 미국에서는 좀 더 그 관심 가지고 국제사회도 여론을 환기시키고 해결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싶죠.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연료용 유리재 표물 북한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가 지난달에도 대북 정제유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각국의 정제유 공급량 표에는 러시아의 10월 정제유 공급량이 0으로 표시됐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9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 32톤, 즉 255배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매월 공급량을 0으로 기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이 25개월 연속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공급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이달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은 공식 기록상으론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류를 공급해온 중국도 일반적인 연료로 볼 수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한 대북 수출을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비오이는 중국이 대북 유류 공급량으로 보고한 수치와 중국 해관 종사 자료를 비교해 실제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유류가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에 국한될 뿐 일반적인 연료용 제품은 아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으로부터 유류를 전혀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공식 반입이 확인된 연료용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유류 항구에는 크고 작은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유류 저장 시설도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기간 유류 항구를 드나든 유조선을 6척으로 집계했습니다. 아울러 남포 유류 밀집 지역에는 최근 완공된 지름 약 30m의 대형 유류 탱크를 포함해 지난 4년간 약 10개의 유류 저장 시설이 신설되고 유조선 저반 시설도 2개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공식 경로가 아닌 선박 간 환적 등 밀수 방식으로 유류를 반입하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약 45만 8,898배럴에 해당하는 정제유를 남포시설로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허용치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유류 반입이 이뤄졌다면 그 양은 허용치 50만 배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여러 측면이 있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비록 양국 관계는 주로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는 적대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중국은 자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며 해외에서는 도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 법무부가 13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범죄 활동을 했다고 밝혔듯이 비자유주의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국의 한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미국의 형사기소를 방해하려는 중국 정보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목격자와 재판 관련 기밀 정보를 훔치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는 중국 정보당국이 중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사법제도를 훼손하기 위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미 법무부가 3명의 중국 정보 관리와 다른 중국인들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조달하고 중국 정부 입장을 어렵게 만들 미국 내 시위를 막기 위해 가짜 중국 기관을 통해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미 법무부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는 7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사는 한 사람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몇 년 동안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시도는 중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으로 여우사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탈출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비판해왔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중국 당국은 미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사법제도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외국 세력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